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3절. 2부 때는 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읽을게요. 사실은 오늘 설교가 너무 짧아요. 짧아요. 왜냐하면 다음 주 것까지 길게 사실은 한 편의 설교였는데 너무 길어갖고 잘랐더니 자른 게 너무 짧아요. 그래도 너무 too late. 그래서 준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테니까 함께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7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이 그 전주께 뭐였나요? 라고 질문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제 기억들 나시죠? 제가 자꾸 이렇게 하는 거는 지난주 설교하고 생각을 해야 이게 오늘 설교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런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사야서 전체를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6장의 후반부를 가지고 설교 제목이 이사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것과 대조되는 마음으로 7장 1절에서 9절은 아하스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대조시키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하스를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가서 만나라 그러면서 밖으로 나가서 만나라라고 했고 빨래터에 가서 만나라고 했는데 그때 같이 나간 사람이 있었죠. 수알 야숩이라고 하는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뜻이 뭔가 하면 남은 자가 돌아오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했었어요. 이제 기억을 나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사야에게 앞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위험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면서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10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또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 가보면 또 again이 먼저 나와요. 그 말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7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0절 말씀부터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연결되어지고 있고 또라고 하는 이야기가 again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나옴으로써 무언가를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하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실제로는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호와가 아하스에게 말씀한다고 했을까요? 말은 이사야가 사람이 하고 있는데 즉 하나님의 선지자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강조해 드리는 것은 목회자들, 즉 특별히 설교하는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전하면 잘못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지난주에 이 아하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하나님이라면 안 듣겠다고 그러고 말도 안 듣겠다고 그러고 귀담아 듣지 않는 그 아하스에게 또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 너는 끝이야. 그리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은 또다시 이사야를 통하여서 아하스에게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삼가 조용히 들어라 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였어요. 그 말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나만 믿으면 된다 라고 했는데 아하스가 그럴 마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참으시는 거예요. 그냥 귀싸대기를 한방 매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참고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나 믿으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래 그러면 네가 이렇게 해봐 라면서 하나님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딱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있다가는 이 아하스가 거절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사야가 책망을 해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요구, 아하스의 거절, 이사야의 책망. 이렇게 아주 심플한 구조로 오늘 말씀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고 계시고 자비를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인간에게 다가오고 계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옛날에 아하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라고 해서 기분이 나쁘십니까? 아무튼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거절을 해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을 요구하셨겠습니까?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11절 말씀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해라. 하나의 사인을 구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투가요. 굉장히 부드러운 말투예요. 부드러운 말투인데 징조를 구하면 참 좋겠다. 그게 아니에요. 징조를 구해라. 부드럽지만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스는 선택이 없어요. 아, 구할까 말까가 아니라 반드시 사인을 구해야 돼요. 여기서 사인은 반드시 기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뭐 큰 그냥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어떤 일들을 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징조를 구하라 라고 했던 이 뜻은 어떤 말인가 하면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나에게 믿음을 좀 보여봐 라고 하는 요구예요. 징조를 구하라 했으니까 하나님 무엇을 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그 모습 즉 믿음의 형태를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사야의 모습을 좀 여러분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곁길로 갈게요. 이사야의 모습은 지금 유다의 왕인 아하스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빨래터에서. 아하스 왕 앞에 지금 서 있는데 아하스가 이사야를 좋아하지 않아요. 껄끄러운 대상이 바로 이 이사야인 거예요. 아하스에게는. 그런데 이 이사야가 이 아하스에게 가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날아갈 것도 알고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아하스 왕 앞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사야는 섰어요.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자비한 모습으로 아하스 왕에게 접근을 하면서 너 나에게 사인 좀 구해봐.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너 안 듣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징조를 좀 구해봐.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아하스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내 눈앞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목숨을 바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요구라면 해야지요. 싫어도 해야지요. 죽어도 해야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사람이 세상 앞에서는, 죄악 앞에서는 당당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반대로 살면 안 돼요. 세상의 물결과 세상의 권력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고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 징조를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하스에게 전하면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처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죠. 그 전에도 구했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최소한 7장 1절에서 9절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하는 말이 이게 진실한 건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징조 구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신앙의 표시예요.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는 이 표시, 물론 이제 이 징조가 무엇이냐, 다음 주에 이제 개봉박도 할 거예요. 아주 귀한 징조가 다음 주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설교를 제가 잘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아하스가 이 징조를 구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시라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편에서는 뭐라고 그러는가? 뭐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하면, 그래 네가 구했으니까 내가 그대로 이루어 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아하스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징조를 구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서도 이 징조를 구한다라고 하는 건 물론 어떤 기적적인 것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사인이 뭔가 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인이 무엇인가 하면, 아, 이게 다음 주 거 먼저 하면 안 되는데,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에요. 그 임마누엘이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 누구로 등장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2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할게요. 2부 예배 때는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은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사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멀리 내다보면, 종말론적으로 내다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천국이 우리들의 징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아하스에게 징조를 좀 구해봐 라고 지금 권유하고 마치 이렇게 다독거리고 설득시키는 모습을 통해서 모습을 보이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가 하면 너의 하나님, your God, your God, 너의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사야가. 그런데 이 아하스는 네, 나의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절대로 안 해요. 하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 자식 간에 엄마가 아들한테 내가 네 엄마야, 누구세요 아주머니? 이러면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그랬더니 그냥 다른 신들처럼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면 그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하스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징조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나하고 상관없는데요? 내가 왜 구해야 되는데요? 내가 왜 당신을 믿어야 되는데요? 나는 차라리 아수르를 믿을 거예요. 지난주 설교하고 연결을 하면 나는 차라리 아수르를 믿을 거예요. 당신의 계획보다 차라리 나의 지혜를 믿을게요. 내 전략을 믿을게요. 내 정책을 믿을게요. 내 계략을 믿을게요 라면서 자기가 더 똑똑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한 게 거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하스의 거절이에요. 거절하는 아하스의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아예 안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권유를 받았지만 아하스는 강팍했고 완고했고 교만했고 하나님을 오히려 반역하는 모습으로, 배반하는 모습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해서는 아예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지금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불신하는 모습으로 멀리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는 굉장히 교활해요. 이 12절에 있는 이 한 말씀만 보도 이 아하스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차라리 제가 아하스와 같은 모습이라면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이사야가 지금 아하스한테 징조를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테스트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말을 갖고 말장난하면서 비꼬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잘난 척 하는 거죠. 자기가 잘난 척 하고 있는 모습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이 아하스는 두렵기도 할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징조를 구하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고 그 징조를 보면 안 따라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싫으니까 아예 징조 구하는 것 자체를 거절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합니까? 아주 위선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하스를 믿겠다고, 아니 아수르를 믿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그러는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안 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아하스는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순종으로 나타나요. 불신은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갈라디아서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도 비슷한 것이 있죠. 콩 심은 대 콩나고, 팥 심은 대 팥난다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있는 곳에서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순종하는 삶을 보고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다, 불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하면 순종의 모습으로 싹이 나고 있고 순종의 열매가 나고 있습니까? 물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냥 쉽게 메마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시나무 덜기에 있어서 우리가 자라다가도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완벽해질 수 없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순종의 열매가 보이느냐고요. 믿음으로 살면 순종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 행동 자체가 순종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이제 책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13절 말씀에는 한글 성경에는 이 연결 부분이 없지만 여기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가 들어가 있어요. 12절에서는 아하스가 거절을 하잖아요. 나는 여호와께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3절에서 그리고 혹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사야가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라면서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집이여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다윗의 집이여 라고 하는 것은 이 아하스가 누구의 혈통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혈통이잖아요. 유다지파의 혈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건 것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대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다면 누구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다윗의 집이여 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아하스 한 사람만을 놓고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스의 그 궁궐에 있는 신하들을 다 포함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 이사야가 초기에 전했던 그 메시지들 가운데 2장에서부터 5장에 이르기까지 신하들, 관리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책망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 사람들 때문에 백성이 신음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가 책망을 할 때 그 빨래터에 나와 있는 아하스 한 사람만을 놓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하스 옆에 있는 신하들까지 한 문거리로 묶어가지고 지금 야단을 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야단을 치고 있습니까?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이 이사야가 정말 담대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가끔씩 이제 이사야하고 이렇게 다 비교해서 내가 이사야라면 그 자리에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빨래터도 못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억지로라도 나갔다고 칩시다. 내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말이 뭐냐면 들을지어다예요. 여기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다윗의 집이요 원하건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들을지어다. 이 말은요 그냥 당당하게 하는 이야기예요. 이사야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는지 아니면 작은 소리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지만 이사야가 이 말만큼은 당당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들을지어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아하스와 그들의 신하와 지금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어요. 물론 여러 사람 있지만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아합의 궁궐에 들어갔을 때그 아합이 있는 왕이 있는 그 궁전 안에 아합 왕 혼자 있겠습니까? 옆에 지키는 수는 경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하들 몇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기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합 왕 앞에 가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가 없을 것이다. 기근을 이야기합니다.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 왕 옆에 있는 신하들을 다 놓고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너희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서의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백성들을 지금까지 괴롭혀왔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성읍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다. 너희들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백성의 일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서 지금은 하나님을 괴롭히고 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가를 운영해 가는 지도자들에게 그 지도자들이 실수할 수도 있지요.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국가의 지도자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그 다음이죠. 국가를 인도해 가고 있는, 지도하고 있는 국가의 통솔자가 그 말을 듣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바꿔나가고 노력하면 아름다운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견디셨습니다. 화를 더디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절대로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죄가 얼마나 극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하스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자기가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엔 그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였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사야가 또다시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안 듣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야, 너네들이 가서 내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너희들의 말을 안 들으면 결국은 내말안 듣는 거야.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에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듣지 않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성경 볼게요.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냐.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이 자신과 같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답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답게 살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 때, 여러분들을 향해서 욕하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박해하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박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는 말을 아하스는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았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를 거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스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또다시 하나님이 동원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아셔야죠.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신 방법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접근하고 계신다는 것,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들이 알아야 되는데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이제는 각도를 달리해서 결론을 내려봅시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접근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는데 각도를 바꿔서 우리에게로 앵글을 돌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니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들이세요. 여러분 부인할 수 없지요. 완벽하게 100%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시잖아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거절하십니까? 근데 왜 거절하십니까? 목사님 저 거절 안 했는데. 순종 안 하는 것이 거절이에요. 순종 안 하는 것이 거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아니 몰랐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건 다른 문제고 우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비극이에요. 비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여러분들을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실 거예요. 알게 하실 거예요. 순종하도록 만드실 거예요. 그 과정이 아플 거예요. 미리 순종하세요. 미리 자발적으로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았으면 순종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사세요. 우리는 비극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가운데서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으니까. 이제 관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가슴에 새깁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한다면 비극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